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소원하시죠? 아멘입니다. 양정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은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또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음 없이 인간의 노력과 애씀만으로는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요. 원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시간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18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제 자녀도 고3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제 딸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채연아, 사방이 꽉 막힌다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은혜가 있단다. 너는 최선만 다해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매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시험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는 딸에게 사방이 다 막힌다고 해도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최선만 다해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에 이런 고백이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서로 표현할 때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공로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나의 열심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돌아보니 모든 게 다 은혜였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참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자주 하시곤 하는 말씀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회자되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은혜라는 단어. 그만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았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예배 전에 꼭 부르는 곡이 은혜라는 찬양 아닙니까?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일부러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은혜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즘은 계속 예배 전에 바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게 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잠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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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영국의 비교 종교학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이 뭐냐를 함께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논리와 주장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육신 교리, 부활 교리, 죽은 자의 환생 교리 뭐 등등을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이 다른 학자들이 반박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주장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그 자리에 참여했었는데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그것은 은혜다. 누구도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다니엘 강사로 기도의 강사로 나오셨던 지선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기억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습니다.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통해 오히려 제가 회복됐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응답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 핵심을 얘기할 때에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앙은 언제나 항상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응답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땅히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은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구원받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마땅히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안 된다면 교회로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양정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과감히 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은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지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무엇을 갖추라고 합니까?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표상이 누구일까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의 표상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뭐냐? 바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거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중함이라는 것은 뭐냐?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live self-controlled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통제가 안 됐어요. 정말 스스로 절제가 안 됐어요. 화가 나면 화를 냈고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감정이 통제가 돼요.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지. 내가 여기서 화내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지. 참고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은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하고 싶은 얘기 막 마음대로 하고 막 화내고 큰소리치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결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조절이 잘 되는 사람. 은혜의 기반 위에서 참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우리의 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앞에 있는 누군가가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의의 기준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다툼이 있느냐? 교회가 왜 다툼이 있느냐?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옳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옳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경건함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머리에 무엇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이것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왜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경외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예요. 교회가 경건함이 사라지면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이 경건함이 사라지면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12절 전반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훈련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상품 만들어내듯이 좋은 상품에서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자각각 보면 다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를 양육하시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본받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로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의 일로 아,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양육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할 것들이 많습니다. 수두룩 빽빽합니다.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누구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또 세상의 기대를 걸고 살면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장차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복스러운 소망과 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는 뭐냐면요, 은혜 공동체는 미래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나나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갇혀 덧없는 소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을 견디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묵상 본문이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이었어요. 욥의 친구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소발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이야기냐면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금방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보면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아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을 방치해 두는 이유를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왜 내버려 두시는지, 악인을 왜 그냥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지금 당장에는 악인이 벌받을 이유,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인이 왜 번성한지, 악인이 왜 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 왜 벌을 받지 않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악인이 번성하고 왜 저 악인이 잘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루를 여는 그 묵상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욥기의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욥의 대답 또한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한 핵심은 악인은 빨리 망한다는 것인데 욥은 악인도 때때로 장수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욥은 악인에게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재난이 확 닥쳐오는 것처럼 올 때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마다 코가 깨지거나 죄악을 품을 때마다 벼락에 맞는다면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을까요? 저의 마음 같아서는 오히려 욥의 말이 틀리고 친구들의 말이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불공평한 하나님 같지만 사실은 공평으로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면한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 안에서 일하시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묵상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악인이 왜 번성하는지 왜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장차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노력하고 은혜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의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현재의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의 혜택을 당당히 누리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흘리신 피로 그분의 흘리신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고 내가 오늘 누리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죠. 이 큰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중간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선한 일을 할까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은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요맘때가 되면 다들 내년도는 다 그만두겠다 말해요. 내년도 다 교회 봉사도 그만두겠다. 제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 얘기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 선한 일은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던 선한 일들을 계속 더 감당하십시오. 왜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질이 악한 사람은 아예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본성이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척일 뿐이에요. 흉내 내는 것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본성이 악한 사람은, 마음이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주를 위해 내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더 충성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저와 같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막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 은혜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다시는 이런 삶의 습관을 따라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는 열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다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고백을 가지고 양정교회를 은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많이 수고하여도 결코 그것을 수고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 오히려 더욱 힘이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나를 겸손케 합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넘치도록 섬긴 후에도 결코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양정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어 은혜 아니면 결코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는 열정과 겸손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옷 입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현재의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정교회를 은혜 공동체로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의 부모님들과 이들이 펼쳐나갈 내일의 삶의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